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중독증 사역에 늘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요. 저는 한선희입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 회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방송해드린 왕따의 문제점과 자녀의 피해를 청취하시면서 왕따 피해의 심각성을 아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왕따의 공통적 특징과 경고 증상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혜왕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왕따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을 것으로 압니다만 왜 근래에 와서 더 문제가 되고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왕따의 흐름이랄까 그 추세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왕따 문제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아마 인류가 공동생활을 하면서부터 왕따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부쩍 집단 왕따로 피해가 커지고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까닭은 예전보다는 더 심각해진 점도 있지만 나이 어린 자녀들이 예전보다 더 성적으로 조숙해져서 왕따에도 다분히 성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으로 봅니다. 또한 점점 사회 풍조가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학교나 거리 폭력에 무관심해진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지만 학생들 간의 갈등이나 싸움은 왕따와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신 지적이신데요. 정상적인 대결은 언쟁이나 싸움이지만 어떤 한계선을 넘게 되면 왕따로 되게 됩니다.
네, 그럼 싸움과 왕따를 구분할 수 있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움과 왕따를 구분할 수 있는 한계점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들이 지속된다.
싸움의 경우는 납득할 만한 갈등, 이유들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반복이 생기는 것이지만 왕따에서는 동일한 이유로 계속 학대 행위가 발생되어 피해자는 우울심리와 낮은 자아심으로 장기적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
둘째, 싸우는 학생들 간의 현저한 위력에 불균형이 있다.
어느 정도 동등한 입장 간의 갈등을 싸움으로 본다면 왕따는 한쪽이 체력이나 언변 또는 친구들의 관계성 면에서 월등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즉 상대가 되지 않는 학생을 일방적으로 괴롭혀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갈등이나 싸움보다 더 심한 굴욕감을 갖게 됩니다.
셋째, 왕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에 나타나는 대조적인 감정을 보인다.
가해자 학생은 왕따를 자행한 다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거나 재미있어 하지만 피해자는 두려움, 수치심 또는 마음의 상처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는 이런 상반된 감정보다는 양쪽 모두가 화가 날 것입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이 어쩌다가 가해자에게 항의나 잘못이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 가해자 학생은 전혀 반성이나 잘못을 사과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더욱 굴욕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선교사님, 싸움과 왕따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싸움은 대등한 입장이라 하야할 수 있지만 왕따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자꾸만 더 굴욕감을 갖게 되어서 자살할 생각까지 하게 되는 심리적인 내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네요.
네, 그렇죠. 왕따 피해는 육체적인 것보다도 심리적인 것이 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1990년대부터 청소년들의 왕따 문제에 대해서 대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과거에도 학교 왕따 문제에 대해서 간혹 연구가 있어 왔고 심각한 공공보건 문제로 대두되어 왔지만 체계적으로 왕따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낸 사람은 노르웨이 심리학자 올리스 박사입니다. 사람들은 올리스 박사를 현대 왕따 회복 분야의 개척자이자 설립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올리스 박사는 학생들의 왕따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올리스 박사는 학교 왕따는 일반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학생들이 방어하기가 어려운 한 학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네. 피해자 학생 측에서는 아무런 분명한 도발이나 반발을 보이지 않은데도 발생하는 것으로 왕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올리스 박사는 1993년 그가 쓴 저서 벌링 에스쿨 즉 교내 왕따에서 우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왕따를 자행하기 쉬운 학생들과 가장 왕따 피해자가 되기 쉬운 학생들의 특징들부터 확인하는 일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올리스 박사가 제시한 왕따 가해자들이 흔히 보이는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올리스 박사는 5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왕따 가해자들은 다른 학생들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지배 및 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둘째, 충동적이고 쉽게 화를 낸다. 셋째, 부모나 선생님들과 같은 성인들에게 자주 반항적이고 도전적이다. 넷째, 피해자 학생들에게 별로 감정이입을 보이지 않는다. 다섯째, 남자인 경우에는 통상 왕따 피해자보다는 육체적으로 건장하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왕따 피해자들의 다섯 가지 특징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영어권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부터는 영어와 우리말을 함께 소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첫째, most of victims are cautious, sensitive, quiet, withdrawn, and shy.
피해자 대부분은 조심, 민감, 조용,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며 수줍음이 많다.
둘째, they are often anxious, insecure, unhappy, and have low self-esteem.
종종 근심 걱정, 불안과 불행하거나 낮은 자아심을 보인다.
셋째, depressed and engage in suicidal ideation much more often than their peers.
우울해서 다른 동료 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자살 생각을 상상한다.
넷째, often do not have a single good friend and relate better to adults than peers.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으며 동료들보다는 성인들과 더 관계성을 추구한다.
다섯째, if they are boys, they may be physically weaker than their peers.
남자아이인 경우 동료 학생들보다는 육체적으로 약한 편이다.
이들 특징 이외에도 읽기나 쓰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행동장애적인 특징들이 있는 학생들도 왕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왕따 가해자와 피해자의 행위는 교실에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반응들을 유발시키는 것이고 선생님 역시 왕따에 연루된 학생 양쪽 모두를 싫어하게 됩니다.
왕따 행위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도 영향을 받아서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주로 어떤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지요?
왕따 문제가 있는 클래스의 대부분 학생들은 왕따 당사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양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위 사교적 접촉이 위축되고 책임 전가와 같은 어떤 그룹 메커니즘이 생겨나서 학생들이 왕따에 가담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왕따는 더 쉽게 자행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왕따를 말려야 할 학생들이 함께 왕따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맞습니까?
예, 일부 심리학적 연구조사에 의하면 학교에서 왕따를 자행하는 학생들이 가장 인기가 없다는 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왕따에 관해서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필립 로드킨 박사와 그 연구팀이 2000년도에 실시한 4학년부터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도전적인 남자 학생들이 다른 동료 학생들이나 선생님보다도 더 인기가 있어 반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발견은 고집이 세고 공격적인 왕따 가해자들은 근본적으로 걱정이 많고 불안정한 사람들로 자신의 부족한 자아심을 보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왕따를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학생들 간에 얼마나 많은 왕따가 생활하고 있다고 보는지요?
심리학자인 토니아 난셀 박사가 인도하는 연구팀이 2001년도에 6학년부터 10학년 미국인 학생 15,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17%가 간혹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고 19%가 다른 학생들을 이따금 왕따시킨 적이 있다고 했고 6%는 왕따를 시켜보기도 했고 스스로 당해보기도 해서 양쪽을 다 경험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왕따 가해자는 남자 학생들이 더 많아서 여자 학생들이 50%가 주로 남자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학생들 간에도 왕따는 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남학생들에게는 직접 왕따가 많은 반면에 여학생들 간에는 간접 왕따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여학생들 간에 성행하는 왕따 행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여자 학생들 간에는 육체적 왕따는 적은 대신에 주로 그룹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루머를 퍼뜨리고 친구 관계를 조작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왕따가 흔합니다.
네.
피해 면에서는 간접적 왕따 행위가 직접 왕따보다 더 해로운 것으로 들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학생들의 6%는 왕따를 시켜보기도 했고 스스로 당해보기도 해서 양쪽 모두를 경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왕따를 자행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미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실제로 양쪽을 다 경험한 사연이 있으면 이 시간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마침 왕따 방지를 위해서 자신의 왕따 양쪽 체험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대신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인간 소외 현상, 즉 왕따 당하는 초등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 군대 내 집단 폭력으로 인한 군인들의 자살 또는 총기 난사 사건 등등, 제가 사는 곳에서도 최근 한 초등학생이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들은 계속 터지고 있고요. 여러분, 모순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금방 답을 찾겠더군요. 바로 제가 답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학원을 다녔는데 워낙 내성적이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활발한 친구가 있었는데 툭하면 놀리고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다른 아이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소외당하고 놀림당하고 한마디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죠.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친구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았고 오히려 즐기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이성을 잃고 처음 나를 갈궜던 친구와 한판 붙었습니다. 선생님 와서 금방 말렸고요. 그 다음부터 갈굼은 전보다 덜해졌고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갈수록 갈굼은 덜해졌고 그 친구와는 현재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엄청 친해졌습니다. 잘 풀렸던 거죠. 이 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나의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요.
예, 여기까지는 자신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가 극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등학교 때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어서 저는 잘 적응했지만 같은 반 아이 중에 정말 특이하게 생긴 친구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 못생긴 외모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라 금방 아이들의 표적이 되었고요. 은연중에 왕따가 되었습니다. 왕따를 주도한 패거리도 있었고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친구들도 왕따를 했던 거죠. 제가 제 중학교 시절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갈구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를 피했습니다. 왠지 그 친구랑 친해지면 저도 당할 것 같아서 결국 저도 왕따를 했던 거지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에도 당했던지 잘 참는 것 같았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지만 가까이 할 수는 없었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를 갈구던 패거리들도 재미가 없어졌는지 갈구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때쯤 몇몇 아이들이 그래도 그 친구와 어울려주더군요. 그래서 그때 저도 서로 아는 체는 할 수 있을 정도로만 친해졌습니다. 그 후로 학년이 바뀔 때 저는 이과반으로 가고 그 친구는 문과반으로 가서 지금은 복도에서 가끔 만나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달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왕따 당할 때 말할 것이 없었고 저를 도와주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고도 그 친구의 고통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갈굼을 당하는 친구를요. 뉴스에서 왕따를 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그냥 놀린 것 뿐이라고요. 그리고는 죄송하다는 말만 하죠. 왕따 가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문만 하고 방관만 하는 저도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왕따 당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왕따를 하는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반성하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는 아이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잘난 척을 너무 심하게 한다거나 너무 내성적인 것 또한 왕따의 원인이 되지만 그렇다고 한 사람의 인격을 여럿이서 무참히 짓밟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저 모든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무시하고 멸시해서 상처를 줘본 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괴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당신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보고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와준 적이 있는지요? 당신이 무시와 멸시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왜 무시와 멸시를 당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까? 저는 왕따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시달리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 손 한번 내밀어 줍시다.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진정, 실천에 옮겨봅시다. 미국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인 그 아이들에게 진정 따뜻한 말 한번 해준 사람이 있었더라면, 관심을 가져준 친구가 있었더라면 적어도 그 참상을 피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야만 저는 이 혼란스러운 사회의 악순환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왕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책임임을 호소하는 경험자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에서도 평소에 따뜻한 말이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었더라면 왕따로 인한 총기 난동 사고는 방지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점에서 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밀 정보기관과 미 교육성에서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서 37개 학교의 총기 사건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을 쏜 학생들의 3분의 2가 사람들로부터 왕따, 괴롭힘, 협박 또는 상처를 당한 학생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교 왕따 케이스가 총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종전에 왕따로 야기된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면 정서적 고통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왕따 피해자의 정서적 상처는 평생 동안 지속되어서 총기 사고와 같은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네, 네, 아마 처음부터 왕따 회복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께서는 혹시 내가 또는 내 가족이 왕따를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왕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가점검 지름문 같은 거 있으면 이 시간 소개해 주시지요.
예, 다음은 한국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21가지 지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신, 친구, 가족에게 해당되는 질문에는 yes, 그렇다라고 표시하십시오.
첫째, 친구보다 성적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둘째, 방과 후 군것질은 혼자 먹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학급 시간에 놀아요 하는 애들이 짜증난다. 넷째, 같이 노는 애들 중에서 나보다 잘난 애는 없다. 다섯째, 모두가 아는 소문을 가장 늦게 전해 듣는 편이다. 여섯째, 혼잣말을 잘해서 구박을 많이 받는다.
일곱째, 애들한테 성적을 말할 때는 거짓말을 한다. 여덟 번째, 조금이라도 튀어서 선생님께 예쁨을 받고 싶다. 아홉 번째, 비밀이 많은 편이다. 열 번째, 친구 사이에 돈 때문에 욕을 먹은 적이 있다. 열한 번째, 애들이 하는 유행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 열두 번째, 생일 때 부를 친구가 세 명이 채 못 된다.
열세 번째, 편지나 이메일 받는 일이 일주일에 두 번 이하이다. 열네 번째, 친구 부탁을 거절했다가 되갚음을 당한 적이 있다. 열다섯 번째, 솔직히 말해서 좀 지저분한 편이다. 열여섯 번째, 지금 우리 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열일곱 번째, 친구가 귀찮으면 당장 끊을 자신이 있다. 열여덟 번째, 싫어하는 친구 이름을 적어내라고 하면 혹시 내 이름이 많지 않을까 걱정된다. 열아홉 번째, 자주 하는 말투 중에 이건 너만 알고 있어가 있다. 스무 번째, 작은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21번째, 가짜 상표를 진짜인 것처럼 뽑는 적이 있다.
이제 질문을 종합해 보실 차례입니다. 과연 몇 개의 질문에나 yes,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렇다, yes로 답변한 질문이 5개 이하이면 정상으로 왕따 위험이 적습니다.
이 정도의 고민은 누구나에게 있으므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왕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6개에서 12개 사이에 해당되면 왕따 잠재력이 엿보입니다.
다소 이기적이고 주변에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13개에서 18개 사이에 해당되면 당신도 모르게 은근히 왕따 취급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왕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좋습니다.
19개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증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늘 혼자라는 생각에 정상적인 친구 관계를 포기한 적이 오래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가점검 질문은 다만 참고로만 하시고 19가지 이상에 해당된다고 해서 자신을 또는 가족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확신이나 속단은 하지 마시고 학교 카운셀러나 전문기관에 더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자가점검 지린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왕따의 공통적 문제점과 경고 증상 등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부모와 자녀가 격없이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는 해도 부모 자식 간에 간혹 말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왕따 문제로 자신이 연약하게 보이거나 수치스럽고 두려울 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말을 하든 안 하든 부모님들은 왕따의 공통적 문제점들로 자녀의 태도를 파악하셔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 8가지 사항은 만성적으로 왕따를 당해온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 문제점들입니다. 제가 영어로 소개하면 우리말로 소개해 주십시오.
네.
첫째, low self-confidence.
낮은 자신감을 보인다.
둘째, clinical depression.
치료를 요할 정도의 우울증이 있다.
셋째, abnormal fear or worry.
비정상적인 두려움 또는 걱정을 한다.
넷째, sleeplessness or nightmares.
수면 장애를 호소한다.
다섯째, academic problems.
학업 태도나 성적에 문제가 있다.
여섯째, poor appetite.
식욕 부진을 보인다.
일곱 번째, profound rage.
심한 분노심을 보인다.
여덟 번째, addictive behavior or substance abuse.
중독 행위나 중독 물체를 남용한다.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왕따를 당해도 큰 걱정이시지만 반대로 자녀가 다른 학생들을 왕따시켜도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왕따를 자행하는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14가지 공통적 문제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blaming others for their problems.
자신이 야기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비난한다.
둘째, undetected depression.
우울한데도 우울증인지를 모른다.
셋째, impulsivity.
충동적이다.
넷째, no feeling to belong at school.
학교에 소속된 감이 없다.
다섯 번째, sense of inadequacy.
불완전한 감각을 나타낸다.
여섯 번째, feeling unloved.
사랑을 받지 못한 감정을 보인다.
일곱 번째, seeing hostile intent where there is none.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적대적인 의도를 보인다.
여덟 번째, lack of empathy.
공감대가 부족하다.
아홉 번째, lack of self-awareness.
자가인식이 부족하다.
열 번째, feeling a sense of superiority.
우월의식 감정이 있다.
열한 번째, loss of popularity in adolescence.
장년층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
열두 번째, negative attitude toward school work.
학교 공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열세 번째, dropping out of school.
학교를 자퇴한다.
열네 번째, legal problem due to filing or theft.
싸움이나 물건을 훔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네, 이번에는 부모님들이 보다 쉽게 참고하실 수 있게 왕따 경고 증상을 종합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홉 가지 왕따 경고 증상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reluctance to attend school activities or peer-centered.
학교 과외 활동이나 학교 동료들과의 모임 참여를 기피한다.
두 번째, avoidance of the school cafeteria or playground.
학교 식당이나 운동장에 가기를 회피한다.
세 번째, unexplainable drop in academic performance.
이유 없이 학교 성적이 저조하다.
네 번째, reluctance to walk to or from school.
걸어서 학교에 가기를 꺼린다.
다섯 번째, torn clothing.
옷이 찢어진 채로 귀가할 때가 있다.
여섯 번째, headaches, stomach aches or unexplainable illness.
두통, 복통 또는 알 수 없는 병 증상을 호소한다.
일곱 번째, changes in sleep patterns.
수면 패턴이 변화되었다.
여덟 번째, sad and depressed demeanor.
슬프고 우울한 태도를 보인다.
아홉 번째, loss of interest in activities formerly enjoyed.
평소 즐기던 활동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네, 자녀들의 왕따 문제를 도와주시려면 부모님들이 더 많이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독되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들의 그 무엇들이 왕따 대상이 되기가 쉽다고 보시는지요?
흔히 왕따를 자행하는 학생들은 만만한 학생들만을 골라서 타깃으로 삼아서
네.
소극적인 학생들이나 약을 올리면 쉽게 흥분해서 화를 잘 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삼는 경향입니다.
네. 왜 소극적인 학생들이 왕따를 당하기 쉬운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인 자녀는 평소 단호한 입장 표명을 잘 하지 못하는 편이므로
네.
왕따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수줍어하는 학생, 피해의식이 있는 자녀, 육체적으로 허약하거나 키가 작은 학생들은 왕따를 자행하는 학생들과의 관계성에서 확고한 의사로 대응하는 데 좀 주저하거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약을 올리면 쉽게 흥분하는 자녀들이 왜 왕따 표적이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을 올리면 쉽게 흥분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왕따를 자초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왕따를 자행하는 학생의 목표가 되는 것 같으면 곧바로 학교 선생님에게 왕따 사실을 보고하거나 왕따 학생을 싫어하는 반응을 나타내서 그 학생을 피하려는 것이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왕따 결과를 보면 늘 흥분해서 화를 많이 내는 학생이 더 당하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왕따 대상이 되기 쉬운 자녀들에게 공격적인 동료와 문제가 될 때에는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이 좋아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점들을 중점적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 한선이었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